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마음에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자연 환경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북유럽 국가를 보면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지수에 늘 상위권을 랭크하는 나라들입니다만 많은 우울증 환자 또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정신건강을 늘 개방적으로 또 자신 안에 있는 우울증이나 그런 문제를 오픈했기 때문에 수치가 높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 환경이 가장 좋은 또 복지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했고 또 누릴 수 있었던 낙원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달, 문화의 발전은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그 향수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이루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향수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최초의 동산,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새 예루살렘이 동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인 까닭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주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두 개의 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라 일컫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무들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지속하는, 유지하는 나무였지만 특별히 생명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그 생명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시킴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무가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나무들, 열매들, 그런 약초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독 가운데 일부를 빼내서 그것을 우리는 약으로 쓰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약으로 변환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을 높은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또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나무의 열매가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 이것은 나무의 열매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지정하시어서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부과된 나무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먹지 않음으로써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영혼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성숙해가고 변화되어 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나무는 목적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 측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의 수준으로 인간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었던 두 개의 나무였습니다. 하나는 먹음으로써,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음으로써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강화되도록 하신 것이고, 또 하나의 나무는 먹지 않음으로써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으로 점점 성숙해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나무는 일종의 시험적인 나무죠.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변화되어가는 일종의 시험적인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나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 금지한 명령을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먹음으로써 반역이 일어났고, 사단에게 있는 그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고, 또 배신과 반역의 영혼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만일 타락한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더 반역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동산 밖으로 쫓아내셔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그 생명이 유한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질서에 반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모든 것이 축복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인간은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에 과정을 허락하심으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인간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동산이 다시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에덴 동산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다른 동산입니다. 비슷한 모습은 그곳에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지만, 다른 모습은 첫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영광스럽게 된 존재가 되었기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지을 수 없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가 이제는 강 좌우에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어 만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열매로 등장을 합니다. 금지되었던, 인간이 먹을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남으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에덴 동산은 에덴으로부터 강이 네 개로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에덴은 실제 장소 이름입니다. 그 강들의 이름 중에 두 개는 지금도 확인이 되죠. 티그리스라는 강, 이런 강. 그러니까 그 어딘가의 유역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계시록에 나타난 이 동산은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동산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동산이 왜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로 생겨난 동산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의 보좌, 이 어린 양의 보좌가 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24 장로들과 여러 천사들과 또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이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그 보좌는 경배를 받으시는 보좌입니다. 또한 그 보좌는 통치하시는 보좌입니다. 또한 그 보좌는 심판하시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와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천국의 강과 이런 나무와 열매만 우리가 먹는다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믿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장면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이 영원한 동산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진 이들이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옷을 빤다. 이것은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을 말합니다. 점성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이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말하면 이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으로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이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들어도 못 들은 척, 읽어도 안 읽은 척, 분명히 들었음에도 믿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말씀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주어졌음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흘려버리는 세상의 소문처럼 여기는 태도를 이 말씀을 하나라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게 여깁니다. 소문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이 세상을 보면요 소문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 몰라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확실하지 않은 건데도 영상에만 나오면 진리처럼 믿고 받아들이고 전파해요, 열심히. 그래서 소문은 진리처럼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은 소문으로도 여기지 않아요.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묵상하고 적용하고 전파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 말세에 대하여 둔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분명히 말세 중에 말세 아니겠습니까? 도처의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이 수많은 징조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된다면 그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실과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이 마지막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반대가 된다면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22장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동산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섬김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섬김, 액티비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섬긴다라는 거, 예배란다는 동사는 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도 서비스라는 단어로 예배로도 쓰고 또 섬김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행합니다. 이 섬김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러한 이 땅에 존재했던 노예 같은 종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이 동산 천국에 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고 잠만 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먹기만 하고 잠만 자보세요. 소화도 안 되고 삶이 의미를 없죠. 천국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시대가 있죠. 중세시대에 보면 이 그 중세시대 교회 천장에 그 막 천사를 그리는데 천사들이 한결같이 포동포동 살이 쪘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보면 아유 저렇게 살쪄서 건강에 무리가 오겠다. 그 신학이 표현된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곳이다 생각하니까 전부 그냥 동글동글해요, 그 천사들이. 그게 잘못된 신앙이죠. 천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일할수록 스트레스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가 없고 죄가 없기에 일할수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곧 죽음이었던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희미해 보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립니다. 지금은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지만 때로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100%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것은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 이 동산에서는 100%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와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에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그저 복종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도리어 이 자연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반역을 하고 이 짐승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타락한 망가진 세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기쁨으로 함께 통치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동산을 요한이 보게 된 이후에 이 동산을 보여준 천사를 경배하게 됩니다. 요한이 이런 실수를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19장에서도 이 천사가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천사에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훈계하죠. 2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종된 자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이 저질렀던 이런 실수도 우리가 때로는 저지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경배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때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어떤 신비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통로된 존재, 그것이 천사이건 어떤 사역자이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통로된 존재를 예배하게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다. 오직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7절, 12절, 20절에서 세 번 말씀합니다. 우리 세 구절을 연이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했죠. 개정 번역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간다고 하고 여기서 온다고 하고 그러냐. 영어에서도 come이라는 게 간다 온다 양쪽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오시는 것이고 주님 편에서 볼 때는 가시는 것이고 이렇게 단어를 동사를 번역상에 그는 선택이 가능한 것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속히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분이 속히 오시리라 라고 세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일곱 가지 재앙이 세 번 반복되었다. 이 세 번 반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속히 다시 오신다고 세 번 말씀하셨어요. 긴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만 살아가다 보면 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에서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크로놀리지가 왔죠. 크로놀로지. 이것은 그냥 연대기 순으로 흘러가는 달력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시간,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라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분이 속히 오시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전혀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정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이 세 번에 반복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긴급한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의 긴급성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신부로서 맞이해야 하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계시록의 마지막은 두 개의 오십시오라는 오라라고 하는 초청으로 끝납니다. 하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예수님께 대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러한 초청이 기대와 소망으로 끝납니다. 언젠간 오시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거예요. 어부가 남편인 아내가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두 종류의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아내는 그냥 집에서 자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오겠지. 그것도 기다린 거죠. 그러나 부둣가에 나가서 저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 남편의 배가 언제 돌아오나 그렇게 바닷가를 응시하면서 기다리는 아내와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언젠가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그 기다림의 마음이 다르죠. 옷이 없어서라고 할 때는 이 부둣가에 나가는 그 마음이에요. 집에 있더라도 수시로 문을 열어보면서 언제 오나 인기척이 나면 남편인가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과 불 다 끄고 편히 자고 있는 것 남편이 들어왔을 때 다른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오시옵소서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러기 가족들이 있잖아요. 기러기 가족들이 있는데 남편은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부인과 애들이 이렇게 거기서 자녀 교육 때문인지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가끔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잖아요. 아, 남편이 가끔 왔구나. 근데 그렇게 부인끼리 얘기하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는지 모르겠어. 와, 충격을 받았어요. 귀찮다는 거예요. 남편이 왜 안 오나 기다리고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부인의 마음과 이제는 온 것도 귀찮아서 왜 안 가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가. 이 첫 번째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남편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하는 간절한 그러한 염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목마른 영혼에 대한 초청. 목마른 자야 오십시오. 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영원한 나라의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오십시오. 생명수의 말을 이 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이사야 55장 1, 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자여 와서 이 생명수의 물을 마시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초청. 목마른 자여 오십시오. 주 예수님께 대하여도 오십시오. 목마른 자도 오십시오. 두 개의 컴 초청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 주님을 만나도록 많은 영혼을 초청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 오라 초청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